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자유의지 3절.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4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5절.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신자는 하나님과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락 이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생한 이후에 그리고 영화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또 각각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바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제는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지요. 우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가 무엇이고 타락 전과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의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없는 뭐 돌처럼 혹은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혹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압니까? 성경에 어디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명백하게 쓰여있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금령 사건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금령을 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낸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선악과 금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선을 선택하고 혹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인간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따먹을 수 없도록 로봇과 같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선만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면 구태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금령의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로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자유로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인간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도무지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지음 받았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습니까? 창조 시 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를 했다가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역량, 인간이 무엇을 가려서 이것을 택하고 저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역량은 사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죄만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때때로 어쩌다가 악한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이런 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인간은 이 의지를 가지고 오로지 악한 것에만 이끌리고 죄만 짓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회심케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3절에서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그 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고백서에서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여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본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자원해서 따르도록 하는 용도로 주어진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에요. 즉 자유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도구로 주신 것인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렸거든요. 영적으로 인간이 영적 자살 행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도무지 선은 행할 수 없고 오로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다 악으로 치우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뭐가 같아요? 여러분들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의 남용으로서 이것이 바로 영적 자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과연 남아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두 가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 라는 대답이 가능하지요. 타락한 인간이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소유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늘 항상 죄의 길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영적 면에서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구로 주신 것인데, 자발적으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의지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칼빈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인간은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를 완전히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 의지의 건전성, 그 의지가 건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이 자유의지의 건전성이 상실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악만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성품이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영적 선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어느 쪽으로? 늘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죄를 향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죄를 향해 돌진하게 되고, 그러니 인간은 항상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고 여전히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범합니까? 등떠밀어서 죄를 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간이 아무런 강제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을 따라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상당히 복잡 미묘한데요. 인간은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속박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정쩡하지요? 자유로우면서도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성향에 반하는 선택을 도무지 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선보다는 언제든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또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행하는 것이 악만 행한다는 점에서는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말이죠. 절대로 등떠밀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를 네가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길을 가다가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 카드 다 내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 무조건 그냥 있는 거 다 내놓고 다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요? 하나는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내어주든가 아니면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래서 격투를 벌여서도 이놈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라는 나는 이런 마음을 갖든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도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이런 강제적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 강력한 동기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순히 자신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것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어주지 않고 틈을 타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갑을 넘겨주는 쪽을 택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도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서 순순히 지갑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죽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과연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입니까? 강도에서 위협을 당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은 자기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자발적입니다. 외부적인 강제가 아무리 심해도 선택의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속박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속박된 상태에 있는 인간 안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지 자신의 욕구, 자신이 가지는 강한 동기와 자신의 욕구에 반하는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욕구를 갖지도 않아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동기와 욕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겠다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자신이 실제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강도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은 자기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강력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강력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구와 상반되는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강력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타락한 인간은 항상 악만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럼 악을 선택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죄짓기를 더 바라기 때문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에 반하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그러면 죄를 짓는데 의지를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한 강한 욕구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치죠.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짓죠? 좋아서 짓죠. 싫으면 죄 짓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동기가 인간에게 없다고 하면 절대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강력한 동기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인생들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그랬지요. 근데 항상 악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언제나 획일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부침이 있어요. 어떤 때는 상당히 세었다가 어떤 때는 수그러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법이지. 그래서 인간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것은 일정한 그래프를 계속 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 있다는 이야기지 늘 어떤 수준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가도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욕구가 시시때때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심때 음식 뷔페에 가서 음식을 잘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식욕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배가 더부룩해서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시쯤 됐어요.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때는 어때요, 또? 또 밥 먹고 싶지요. 인간의 죄 성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체중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아예 못 참겠다 라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요. 배불리 먹고 싶은 욕구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해지면 결국은 다이어트 하려고 했던 결심은 약해지고 그 사람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유혹에 극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다가도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구의 수준이 항상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선택하는 일에도 이런 원리는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이렇게 처음 딱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앞에 앉고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앉고 어떤 분은 중간에 앉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선택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별 생각 없이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 숨기 위해서 저 구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가쪽에 앉을 수도 있겠지요. 다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나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중이에, 부지중이라는 말은 실제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 흔히 부지중에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관된 어떤 성향, 일관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저나 성령의 은혜를 쫓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강한 열심과 욕망을 갖지 않는 한 이 원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육신의 성향은 자유의지의 작용에 항상 선행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 생각한다는 말이 그냥 떠올려보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강한 집착, 애착, 이끌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성향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먼저 선행을 해서 그 의지를 움직이고 자극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쾌락을 향한 그 욕구를 향해서 치닫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옛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내뱉는 아무런 여과 없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예외 없이 다 이것이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 때문에 인간은 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침반 있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아 보세요. 어디를 가리킵니까? 네. N과 S를 가리킵니다.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방향이 항상 악한 쪽만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 자연인들 중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방향이 항상 악한 쪽만 가리키는데 가만 보면 불교 신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선과 구제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인들이 바라볼 때 보편적인 선을 그들이 전혀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구제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선은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선을 행하는 이런 유에서는 자연인은 절대로 행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결국에 가서는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강제적 상태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대답을 드렸죠. 강도가 강제된 상황에서도 강도에서 강제된 상황에서도 두 가지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사람은 외적인 강요나 힘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을 따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다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보편적인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3절의 내용이죠. 인간은 자기 안에 여전히 악한 성향, 악한 본성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 통제 프로그램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중생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타락의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회복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로지 죄악으로만 향했던 반면에 중생한 이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고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이런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속박당한 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 묶여 있었던 이 부분을 풀어주시고 인간 스스로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이를 가리켜 회심이라 그래요. 중생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심은 자신이 인지하게 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인간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성향을 자기 스스로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성향을 먼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이런 변화를 경험한 신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된 세상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약한 성향을 이 약한 성향에서 이 약한 성향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속에 새로운 빛, 새로운 지식을 밝히시고 또 마음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법과 조화되는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향과 소원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돌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성향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반했던 인간의 자유의지의 성향이 하나님의 법에 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소원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의지를 소생시키시고 그 의지 속에 새로운 특성을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의지를 변화시켜서 선하고 순종하는 이런 의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를 작동시키시고 강화시키셔서 신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자가 중생한 이후에 맺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조성하실 때 일어난 의지의 변화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실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기의 인격으로 그를 소원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생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 눈치나 보고 직분자니까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선을 향한 강렬한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성향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준하는 이런 일들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생한 상태,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겠지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신앙의 결단과 경건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니까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사는 일은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와 거룩을 갈망하는 이런 단초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중생한 상태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생한 신자는 항상 선만 행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안 됩니까? 아,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짓는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지요? 지어박아야 될 생각인데. 이게 은혜가 된다고 말이죠.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면 찬물 끼얹 듯이 잠잠합니다. 네, 참 큰 문제지요. 그러나 어쨌든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생한 신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왜 그러면 신자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까?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 안에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가 선한 일도 결심하지만 악한 일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지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가 늘 일관되게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것에만 치우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구와 동기에 반하는 의지의 결정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늘 선만 행하게 될 것인데 한테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선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인간이 악도 결심하고 행하기도 하는 이런 모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 아래 버려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중생한 신자에게도 부분적으로 선을 택하고 부분적으로 악을 택하는 성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변화되기 때문에 선을 지향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순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생에서는 성도들이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고 원죄로 인한 각가지 연약함, 여러가지 악한 정욕들이 여전히 신자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신자 안에 있는 악한 정욕과 부패한 잔재들이 없어집니까?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태,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죄의 잔존 세력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창조 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상태와는 달리 중생한 상태에서는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회복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완전히 결별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죄와 완전히 결별해서 죄를 도무지 지을 수 없는 아니 더 나아가 선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가? 영화의 상태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선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최고의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누리게 되고 이때 신자는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원과 마음이 열정적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의심 이런 것들도 존재할 여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화의 상태에서는 성도들이 잠시도 홀로 버려지지 않고 영원토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아담보다 더 탁월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선하긴 했지만 가변적 상황, 변화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영화의 상태에서는 오직 선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소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변하도록 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오직 선한 것에만 이끌리게 되고 그것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유의지는 선한 것만을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선한 것만을 선택하는 그 참된 자유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적으로 물론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항상 율법 폐기론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는 실패의식에 늘 젖어서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말이야. 다 그처럼 그렇게 죄짓고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앞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용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 악을 행하게 되고 어떤 경로로 선을 행하게 되는지, 본래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고 타락한 상태는 어떠했고 그 다음에 중생한 이후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저 죄인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런 자조적인 생각 가운데 참으로 실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성령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쫓아서 우리의 죽어 있던 성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을 소원하고 거룩함을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패한 잔재들이 남아있기에 때로는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역함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또다시 거룩을 향해 정진하며 나아가는 열심 있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참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일에 우리가 부단히 수고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그 마지막 성화의 모습이 영화의 상태에 근접한 모습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